제166편 마지막 부페레아 방문.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수와 열두 사도는 아브넬의 동역자들과 여자 단체 대원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페레아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둘러봤다. 이복음 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께서는 전국 복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고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베레아에서 세 달 동안의 이 전체 사역은 열두 사도가 거의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며 이때부터 복음은 예수의 인격보다 그의 교훈을 더 많이 반영했다. 그러나 따르는 자들이 그의 지시를 오래 지키지는 못했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곧 그의 교훈을 떠났고 신이자 인간인 그의 인격에 대한 불가사의한 개념과 영광으로 채색된 기억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 라가바의 바리새인. 예수께서는 2월 18일 안식일에 라가바에 있었는데 나다니엘이라는 부유한 바리새인이 거기 살고 있었으며 그 지방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동료 바리새인이 예수와 열두 사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20명쯤 되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안식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를 주빈으로 초대했다. 예수께서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을 때 두세 율법사와 함께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이미 와서 상에 앉아 있었다. 주님은 물이 들어있는 그릇으로 가서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나다니엘의 왼쪽에 앉았다. 여러 바리새인, 특히 예수의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가 깨끗하게 할 목적이 아니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과 순전히 예식적인 이런 동작은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손을 두 번 씻지 않고 곧바로 식탁으로 간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바리새인이 엄격히 지키고 있는 풍습을 주님이 지키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손을 씻는데 예수께서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나다니엘과 그의 오른쪽에 앉은 비호적인 바리새인 사이에 상당한 귓속말이 오간 후에 그리고 주님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눈썹을 크게 치켜뜨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냉소한 후에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식사를 함께 나눈 후에 하나님 나라의 새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나에게 물어보기 위하여 나를 초대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보니 너희는 자신의 독선에 얼마나 예식적으로 정성을 기울이는지 보여주려고 나를 이곳에 데려왔구나.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 접대하는 것이라면 다음에는 이런 자리에 손님으로서 나에게 무엇으로 예우하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식탁만 바라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너희 바리새인 중에는 내 친구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복음이 자기 앞에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음에도 빛을 보고 진리를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그토록 깨끗하게 닦지만 영적 음식을 담는 그릇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지. 너희는 사람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너희 속에는 독선과 탐욕스러움과 강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영적 사악함이 들어있다. 너희 지도자들은 감히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계획하기까지 한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외적 허세와 경건한 고백뿐 아니라 혼의 내적 동기도 보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구제 현금을 하고 십일조를 내는 것이 너희의 불의를 씻어준다든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재판관이 계신 앞에서 결백한 편에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생명의 빛을 계속 거부하는 너희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지어다. 너희가 십일조는 정확하게 내고 구제하는 것을 자랑삼아 드러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업신여기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거부하고 있다. 너희가 이런 하찮은 의무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괜찮아도 더 중대한 이 요구 사항을 행하지 않은 채로 놔두지는 말았어야 했다. 공의를 피하고 자비를 업신여기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모두에게 화 있을지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장터에 서서 아첨하는 인사 받기는 갈구하면서 아버지의 계시를 경멸하는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떠나려는 듯이 일어나자 식탁에 앉아있던 율법사 한 사람이 그를 부르면서 말했다. 하지만 주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를 꾸짖으셨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일어선 채로 그 율법사에게 대답했다. 너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면서 잔치때에는 긴 옷을 입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혼이 무거운 짐 밑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도 너는 손가락 하나로도 거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을 위하여 묘비 세우기를 지극히 좋아하는 너희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저희 시대에 한일 곧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을 이 시대에 와서 행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죽이려 계획하고 있으니 너희 조상이 한 일에 너희도 동조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시대에 흘린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는 비뚤어지고 독선적인 이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평민들로부터 지식의 열쇠를 빼앗은 너희 율법사에게 하이쓸지어다. 너희는 진리의 길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려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들을 이렇게 닫을 수 없으며 들어갈 만한 신앙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문들을 열어놓았고 가짜 선생과 거짓 목자들의 편견과 오만 허문이자비의 문들을 닫지 못할 것이니 저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종류의 영적 불결함으로 가득하다.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식탁에서 말씀을 마치자 식사를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가운데 더러는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되어 천국으로 들어왔으나 더 많은 다른 사람은 흑암 속에 길을 계속 고집했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산헤들인 앞으로 그를 데려가서 시험하고 심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말을 그에게서 책잡을 수 있도록 숨어서 기다리기로 더욱 굳게 결심했다. 바리새인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 꼭 세 가지 있었다. 1. 철저한 십일조 실행. 2. 정결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함. 3. 바리새인이 아닌 모든 사람과 교제하기를 피함. 이 경우에 예수께서는 처음 두 가지 실행이 영적으로 비생산적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쓴 반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리새인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려고 계획했던 것은 이 다음에 이 동일한 무리 가운데 여러 사람과 다시 식사하게 될 또 다른 기회를 위하여 남겨뒀다. 2. 10명의 나병 환자. 이튿날 예수께서는 12 사도와 함께 사마리아 접경의 아마숯으로 갔고 도시에 가까워질 때 근처에 머물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게 됐다. 이들 가운데 9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대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어떤 관계나 접촉도 삼갔겠으나 모든 종교적 편견을 무시하기에 충분할 만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초기의 치유 기적에 대하여 많이 들었고 주님이 열두 사도와 함께 이런 여행에 나설 때에는 주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70인이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나병 환자 10명은 이 무렵에 예수가 이 근처에서 나타나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알게 됐으며 그리하여 도시 외곽의 이곳으로 나와 그의 관심을 이끌어 치유해달라고 간청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나병 환자 10명은 감히 그에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더 보수적이고 전통에 얽매인 유대 지방의 유대인보다 베레아 지방의 이방인과 덜 보수적인 유대인이 70인이 전파한 복음을 왜 더 기꺼이 믿는지를 방금 열두 사도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메시지가 갈릴리인, 심지어 사마리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열두 사도는 오랫동안 멸시해온 사마리아인에게 여전히 좋은 감정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열심당 시몬은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음을 보고 주님이 그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 도시를 지나가시게 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 동료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아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더 감사를 표명할 것이다. 시몬아, 내 의견이 확실하다고 느끼느냐? 시몬이 재빨리 대답했다. 저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곧 알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시몬아, 그렇게 될 것이니 사람들의 감사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애정 깊은 자비에 관한 진실을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했다. 너희가 온전케 되고 싶거든 모세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됐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치유받고 있음을 보고 몸을 돌이켜 예수를 찾으러 가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님을 발견한 그는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깨끗케 해주시며 감사드렸다. 다른 아홉 유대인도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발견했고 그들 역시 깨끗해짐에 대해 감사했지만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은 열두 사도, 특히 열심당 시몬을 바라보면서 말씀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홉 유대인은 어디 있느냐? 이 외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서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했다. 그 낯선 사람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다시 바라봤다. 다른 사도는 모두 예수를 쳐다봤으나 열심당 시몬은 땅만 바라봤다. 열두 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말씀이 없었으며 그럴 필요가 없었다. 열 사람 모두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네 사람만 그 병에 걸렸다. 다른 여섯 사람은 나병이라고 오인한 피부병을 치유받았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나병에 걸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 것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열두 사도에게 명하고 아마수스에 들어갈 즈음에 이렇게 주의를 줬다. 본가 자녀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자신에게 허락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치유하셨을 때 감사드리기를 무시한 그들은 그것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으나 외부인들은 그 집주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경이로움으로 가득했고 자신들에게 선한 일이 주어졌음을 알면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3. 거라사에서 한 설교. 예수와 열두 사도가 전국 사자들과 함께 거라사를 방문하자 그를 믿는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질문했다. 주여,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너희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배워왔으며 이방인 중에서는 오직 양자 된 자들만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배워왔다. 성서에 기록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전체 무리 가운데 오직 예수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므로 너희 중에 더러는 하늘나라를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 그 입구를 찾게 되리라고 추론했다. 또한 너희끼리 이야기하는 다른 속담 중에 진리에 가까운 것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똑바르고 좁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 좁아서 구원을 찾는 자들 가운데 몇몇만이 문을 통해서 입구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길을 선택한다는 가르침도 너희에게 있다. 이 속담이 전혀 의미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보다도 너희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비록 좁더라도 진심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기에 넉넉할 만큼 넓은데 내가 그분이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고자 애쓰는 이 우주의 어떤 자녀라도 아들은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성숙한 쾌락을 계속 추구하고 이기심에 충족감을 탐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미루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을지니 영적 체험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으므로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길이 드러나면 그때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쓸 수도 있다. 그런즉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천국을 거절했던 자들이 입구가 신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에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런 모든 이기적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하늘 시민이 될 기회가 이미 너희에게 있었지만 주어진 그런 모든 자비를 거부했으며 문이 열려있을 때 오라고 여러 번 초대했으나 너희는 다 거절했다. 구원을 거부한 너희에게는 이제 문이 닫혔다. 이 문은 이기적인 영광을 위하여 천국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구원은 내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는데 필요한 값을 억지로 치르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과 혼은 아버지의 나라에 등을 돌리고 몸과 정신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없다. 그때 나는 너희가 내 악무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땅에 있는 천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대가로 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당신이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너희가 말할 때 너희는 영적 외부인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동역자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하겠으며 그때 온 세상 재판관이 너희에게 죄악의 소행을 좋아했던 너희는 모두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영구적인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원을 거절하는 너희는 영화롭게 된 이 나라에서 생명의 빵을 나누고 거기 있는 물로 생기를 얻으려고 아브라함 자손의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의 신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적 능력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끈질기게 돌격해서 전국을 차지할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올 것이다. 보라, 처음 된 많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이 처음 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고 좁은 길이라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격언의 정말로 새롭고 생소한 개정판이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는 예수께서 초기에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기에 매우 느렸다. 그럼에도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은 영원히 참된 것으로 남아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에게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겠으며 우리는 영과 목적에서 하나 되고 그리하여 낙원 아버지를 찾는 길고도 결실이 풍성한 봉사를 하면서 영원히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구원될 사람들이 많을지 또는 적을지 하는 문제는 내가 문이고 내가 새 생명의 길이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끝없는 진리 탐색을 시작해도 좋다는 초청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달려있다. 영으로 사는 새 생명의 지극히 중요한 영적 가치를 파악하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현세의 모든 방해물을 극복할 목적으로, 모든 물질적 방해를 헤쳐나갈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된 아들로서 이렇게 영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사도들마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다. 4. 우연한 사고에 관한 가르침. 팔레스틴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에 두 끼의 식사만 했지만 예수와 사도들은 여행할 때 휴식하고 원기를 회복하려고 정오에 쉬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에 그런 정오 휴식을 취하려고 멈췄을 때 도마가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오던 길에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에 영적 존재들이 관여하는지 묻고 싶으며 또 한 가지는 우연한 사고를 천사 또는 다른 영적 존재들이 미리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계속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너희와 똑같이 살면서 자신의 개인 양식을 위해서는 하늘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철저히 거부하는지 내가 관찰하지 못했느냐? 다른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바로 그 수단으로 우리도 모두 살아가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과 괴로워하는 자녀를 언젠가 치유했던 것 외에 이 세상의 물질 생활에서 영적 세계의 권능이 나타남을 내가 알아채느냐? 너희 조상은 모두 신에게서 인정받은 징후가 번영이며 부르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증거라고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그런 믿음은 미신이다. 훨씬 더 많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즉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재물이 신의 은혜라면 하늘에서 온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부자들이 그토록 여러 번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며 마찬가지로 햇빛도 올바른 자와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 비추신다. 빌라도가 그 갈릴리인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것을 너희가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함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다고 해서 이 갈릴리인이 모든 동료보다 더 죄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는 그렇게 죽은 이 사람들이 모든 예루살렘 형제보다 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무리는 다만 우연한 사고에 무고하게 희생됐을 뿐이다. 너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너와 동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애의 한 부분으로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을 내가 함께 겪을지도 모른다. 2.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고, 즉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운한 일들 가운데 하나에 내가 우연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은 어떤 면에서도 미리 정해지거나 달리 이 땅의 영적 세력들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안다. 3. 너희는 직접 수고한 것들의 결과를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거저들일지도 모른다. 자기 땅에 무화과나 물을 심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번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자 농부들을 앞에 불러서 말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세 번이나 왔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 그러나 우두머리 농부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 주변의 땅을 파고 거름을 줄 수 있도록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해도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들이 풍작을 가져오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무는 잘 살아있고 상태가 좋았으므로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받았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에서 육체의 상태는 물질적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며 건강이 하늘의 은총이 아니듯이 고난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아버지의 인간 자녀는 물질적으로 복받을 자격을 똑같이 가졌으며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의 자녀에게 육신적인 것을 차별하지 않고 주신다. 영적 은사를 줄 때에는 아버지께서도 이 신성한 재능을 받을 사람의 수용력으로 인해 제한받으신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실지라도 영적 은사를 수여할 때에는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 뜻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제한받으신다. 필라델피아를 향해 줄곧 여행하는 동안 사고와 질병과 기적에 관련되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계속 대답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일생토록 믿어오던 것을 한 시간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자기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으며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까지도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5. 필라델피아 집회. 예수와 열두 사도는 필라델피아에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을 만나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베레아의 모든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 큰 무리의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70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필라델피아 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의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므로 예수와 동역자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이때 아브넬은 필라델피아 회당에서 하루에 세 번 가르치고 있었다. 바로 이 회당이 나중에 그리스도교 교회가 됐고 그 지역을 통해서 동쪽 지방으로 복음을 공급하는 선교 본부가 됐다. 이곳은 오랫동안 주님의 교훈의 근거지 역할을 했고 여러 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그리스도교 교육 중심지였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필라델피아의 유대인과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됐는데 필라델피아 신자 회중과 심각하게 반목하기 시작했다. 아브넬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책임자가 됐고 죽을 때까지 그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불화함으로 인해 아브넬에 대한 기록과 그의 업적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됐다. 예루살렘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이런 반목은 야고보와 아브넬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됐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안디옥이 북서쪽에서 초대교회 본부였던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남동쪽에서 실제 본부였다. 아브넬이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든 지도자와 불화했던 것은 명백한 불행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고 경영하는 문제에서 베드로 및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이가 벌어졌으며 바울과는 철학과 신학의 이견으로 헤어졌다. 아브넬의 철학은 헬라보다 바벨론 사상에 더 가까웠고 예수의 교훈을 개조하려는 바울의 온갖 시도를 아브넬이 완강히 반대했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여러 신비교를 믿는 그리스 로마 신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것을 적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기대지 않는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주위 형제 야고보에게 감히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나중에 베드로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행동이 모든 옛 동역자들로부터 그를 실질적으로 고립시켰다. 그리고 나서 감히 바울에게 도전했다. 비록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서는 바울과 전적으로 공감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했을 때 그를 지지했지만 전파하기로 바울이 선택한 예수의 교훈의 개정판에는 몹시 반대했다. 아브넬은 말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생명의 교훈을 교묘하게 변조시킨 자라고 바울을 비난했다. 아브넬의 말년에 그리고 그 후 얼마 동안 필라델피아 신자들은 예수가 실천하고 가르쳤던 대로 이 세상의 어떤 무리보다 더 순전하게 예수의 종교를 유지했다. 아브넬은 89세가 되기까지 살았고 서기 74년 11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은 자요 가르친 선생이었다.